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십자가 지심을 앞두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여리고를 거쳐서 올라가셨습니다. 여리고는 종려나무가 많았기 때문에 종려나무의 성읍이라고 불렸고 또 향나무와 장미나무도 많았고 땅도 아주 비옥하였기 때문에 천혜의 땅이라고도 불렸습니다. 그래서 여리고는 이스라엘에서 조세 수입이 가장 많은 곳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나셨는데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누가복음 19장 2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삭개오는 그의 직업과 그의 소유였습니다. 당시 세리는 로마 정부에 의해서 임명이 되었는데 그 방법이 입찰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리고 지역에 세금을 거둘 세리를 선발하는데 지원을 받습니다. 세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신이 세리가 되었을 때 세금으로 걷어서 바칠 금액을 써서 내었습니다. 한 사람이 10달란트, 또 다른 사람이 20달란트, 또 다른 사람이 30달란트를 걷어서 내겠다고 적어내었다면 30달란트를 적어낸 사람이 세리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리가 된 그는 입찰할 때 써낸 만큼을 세금으로 걷어서 내고 나머지가 자신의 수입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무자비하고도 포악한 방법으로 세금을 걷었습니다. 사람들은 세리들을 면허증을 가진 강도라고 불렀습니다. 이와 같이 세리는 유대인이면서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국노 취급을 받았고 성전에도 갈 수 없었고 법정에서 증인이 될 자격도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단순한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이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그 분야의 최고의 자리에 이르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일하게 사관학교 입학해서 군인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모든 생도가 다 별을 달고 장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동일하게 국가고시를 통과해서 공무원이 되었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다 장차관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삭개오가 세리장의 자리에 가기까지 극성스럽게 세리의 일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모은 모든 재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숨과 눈물을 탐욕의 갈고리로 긁어모은 것이었습니다. 삭개오에게 세리직은 언제나 돈이 쏟아져 나오게 해주는 화수분과도 같았습니다. 그랬던 삭개오가 여리고로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키가 작았던 그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 무화과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올라가 있던 그 나무 아래를 지나시던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느라. 오늘 내가 내 집에 묵어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보고서 사람들은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러 들어갔다며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와주셨다는 그 감격 때문에 주님 앞에 앉아있지도 못하고 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보십시오.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혹 제가 강제로 빼앗았거나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네 배로 갚겠습니다.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주고 부당한 방법으로 자기 소유를 삼은 것은 당사자를 찾아가서 네 배로 갚아주고 나면은 그의 재산은 거덜이 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그렇게 온 삶으로 회개했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삭개오를 찾아서 그의 인생의 문을 두드려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도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을 두드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20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익숙한 구절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 대한 오해도 있습니다. 불신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도록 전도할 때에 자주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특히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문,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데 그 문의 손잡이는 안쪽에만 있어서 당신이 그 문을 열지 않으면 그리스도는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지 않는다고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와 같이 설명을 하는데 지대한 역할을 한 것이 있다면 윌리엄 홀만 헌터의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그림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달빛이 희미하게 비치는 어슴푸레한 새벽녘에 등불을 들고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림입니다. 헌터는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심취해서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그림을 세 점이나 그렸습니다. 첫 그림은 영국 옥스퍼드 케이블 대학에 있고 우리가 아는 그림은 런던 성 바울 성당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드리고 있는 집의 문은 한 번도 열린 적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죄로 상징되는 잡초는 무성하게 자라서 문을 뒤덮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시관을 쓰고 계시지만 대제사장의 복장을 하셨습니다. 오랫동안 문을 두드리셔서 오래 참으신 모습이 역력하지만 피곤해하시거나 분노의 표정을 짓지 않으시고 눈망울에 사랑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손에는 그 그림의 제목과 관련이 있는 등 랜턴이 들려 있습니다. 이 그림 아래에 성경 구절 한 구절이 새겨져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죄와 영원한 죽음이 가득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다는 것을 형상화한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지만 그 문에는 손잡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이 열리기 위해서는 안쪽에서 열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로 하여금 회심을 촉구할 때에 그리고 그 회심의 최종 결정권이 그 자신에게 있음을 말할 때에 이 3장 20절을 인용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은 불신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도록 권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즉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라오디게아적 욕망을 이루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라오디게아적 가치관의 옷을 입으면 명예를 얻는 것이라고 여기며 라오디게아적 삶에 눈을 뜨는 것이 지혜를 터득하는 것이라고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며 미지근한 것에 눌러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삶의 마침표를 찍고 주님으로 부유하고 주님으로 옷 입고 주님의 눈을 뜬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는 주님의 책망과 주님의 징계, 자녀 만들기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 다음에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에서 문을 두드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느냐 않느냐가 전적으로 인간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정말 바르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자기 스스로 주님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결정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인간이 자기 마음의 문을 열지 말지를 결정한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형편없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문을 열게 된다는 것입니다. 20절 상반절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주님께서 문 밖에서 우리 마음의 문, 우리 인생의 문을 두드리지 않으시면 우리가 문을 수백 번, 수천 번을 열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니, 문을 아예 열어놓고 산다 할지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서다가 헬라어 성경에는 현재 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 오래 전부터 라오디게아 교회를 찾아오셨고 그들의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라는 복음성가 3절 가사에 보면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전히 계신 주가 바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여서 라오디게아적 가치관에 함몰되어 있는 그럼에도 자신의 실상을 바르게 직시하지 못하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 앞에 서 계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두드리다가 헬라어 성경에는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던 주님께서는 반복해서 두드리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두드리다의 헬라어 동사 크루오는 화장실에 누군가가 있는지를 확인하거나 사무실 안에 또는 연구실 안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문을 두드려보는 정도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12장 13절에서 16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 사도마저 투옥이 되어서 사형 언도를 받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처형되기 바로 전날 밤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깨우며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를 얽어매고 있던 모든 세사들이 풀렸고 비몽사몽간에 베드로는 주의 사자를 따라서 나갔습니다. 첫 번째 초소를 지나고 두 번째 초소를 지나 밖으로 나오고서야 비로소 주의 천사가 자기를 꺼내어 주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 감격으로 문을 두드렸으니까 얼마나 크게 두드렸겠습니까? 로데는 문을 두드리며 자신을 밝히는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문을 열지도 않고 사람들에게로 달려갔을 정도였습니다. 또 누가복음 13장 24, 25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세계적인 음악가의 연주 공연을 보려고 손꼽아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연주회장 문이 닫힌 후에 도착하게 되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연주는 이미 시작이 되었고 연주회장 문을 열게 되면 연주에 방해를 받게 되기 때문에 담당자는 절대로 문을 열 수 없다고 합니다. 그때에 얼마나 간절하게 사정하겠습니까? 제가 이 연주를 보기 위해서 몇 달 아니 몇 년 동안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티켓을 구입하기 위해서도 돈을 조금씩 조금씩 모아서 구입을 했습니다. 연주에 방해되지 않도록 아주 조심해서 들어갈 테니까 제발 문 좀 열어주십시오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또 이런 가정을 해보십시다. 우리가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둔 실향민으로 살다가 가족들을 만날 기회가 생겨서 판문점을 통해서 북한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날 당일에 또 늦어서 판문점의 문이 닫힌 후에 도착을 했습니다. 문만 열어주면 금방 따라갈 수 있을 정도인데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때 아마 문이 부서지도록 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이것이 내 생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번이 아니면 다시는 내 부모, 내 형제를 볼 수 없습니다. 내 형, 내 부모, 내 형제를 이번에 만나지 못하면 나는 편안하게 눈도 감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문 좀 열어주십시오라고 처절하게 호소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도 그럴 수 있다고 합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편안한 삶이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거부를 당하게 될 때에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문은 열리지 않고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는 답변만 듣게 될 때에 얼마나 황망하겠습니까? 이 두드림들이 다 크려 보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러한 마음으로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 문 앞에 서서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 두드림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애절하고도 간절한 두드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지 않으시고서도 충분히 그 인생 속으로 들어오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당시 세계 최고의 제국이었던 로마는 무력으로 세상을 정복하려고 했습니다. 로마의 가장 중요한 무기는 말이 이끄는 전차였습니다. 닦인 길로 로마의 전차가 진군하기만 하면 그곳은 모두 로마의 영토가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인류에게 남긴 공헌 중에 하나가 도로 닦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생겨난 격언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입니다. 닦인 길로 따라서 가기만 하면 로마에 이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의 공병 부대가 길을 닦을 때에 피정복지 정부나 사람들에게 우리가 도로를 닦아도 될까요?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무력으로 짓밟았습니다. 거기에는 라오디게아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당시로부터 약 230년 전에 로마 제국에 짓밟혔고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 제국과 비교될 수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무력으로나 억지로 우리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시고 우리가 그 문을 열 때까지 당신을 낮추시어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두드리노니 이 짧은 표현은 긴 감격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보도와 문학, 음악에 대한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은 퓰리처상입니다. 지금 예술의 전당에서 퓰리처상 사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아직 가보지 못했는데 4년 전에 열릴 때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퓰리처상을 받은 사진들은 전쟁이나 또 기근, 자연재해에 관한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1958년 수상작은 그것과 상관이 없는 작품입니다. 1957년 9월에 워싱턴 DC에서 중국 상인연합회가 준비한 프레이드가 있었습니다. 구경꾼들은 보행로에 줄을 서서 구경하고 있었고 중국 무용수들과 종이로 만든 큰 용을 쓴 사람들이 공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찰들은 사람들이 차도로 내려오지 못하도록 통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키가 큰 한 젊은 경찰관이 서너 살 정도 된 아이에게 허리를 굽혀서 따뜻한 표정으로 뭔가를 얘기하고 있고 그 아이도 손을 모으고 얼굴을 올려서 환한 표정으로 경찰을 쳐다보고 있는 모습을 찍은 사진이 1958년 퓰리처상 수상작입니다. 그 사진의 제목이 믿음과 신뢰, Faith and Confidence입니다. 그 사진은 쳐다보기만 해도 미소가 저절로 머금어집니다. 그 경찰이 그 아이에게 무서운 표정을 짓고서 도로에 내려오면 위험한데 왜 내려왔어? 라고 야단을 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 아이의 부모에게 도대체 아이가 도로로 내려갈 때 뭐하고 계셨습니까? 이 아이가 다쳐도 좋습니까? 라고 역정을 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표정하게 또 무덤덤하게 그 아이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그 아이를 번쩍 들어서 보행로로 올려놓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 내가 경찰로서 내 의무를 다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아이에게 베푼 작은 친절, 작은 미소가 두고두고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인간이 인간에게 베푸는 작은 배려에도 큰 감동을 남깁니다. 그러나 주님이 인간에게 베푸는 배려, 주님의 이 문 두드려 주심은 우리에게 영원한 감동과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구원을 남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주님의 문 두드려 주심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서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만들어 입고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이 닫아두었던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셨습니다. 그 두드림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는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란에 있던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그의 마음을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크게 해주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이 지나도록 큰 민족은 커녕 아브라함의 가족은 사라와 딸랑 두 사람 처음 그대로였습니다. 게다가 사라는 불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키우는 재미에 푹 빠져 있었고 그때에는 하나님의 문 두드리심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성경은 그러한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13년 동안 침묵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여전히 자기 인생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었을 때 약속의 자손 이삭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는 복의 통로가 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그 누구도 먼저 예수님을 찾아가서 자기의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라고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특히 주님께서 빌립을 통해서 바들로매와 동일 인물로 여겨지는 나다네엘의 마음을 두드렸을 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며 시큰둥하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제자됨을 버린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서 주님의 문 두드려주심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영원한 생명의 통로들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된 사울도 처음엔 주님의 문 두드려주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남다른 열정도 있었고 율법에 철저했지만 주님의 문 두드리심은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오랫동안 자신의 인생 밖에서 문을 두드려주시는 주님을 향해 비로소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주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참으로 부유한 사람이 되었고 주님으로부터 흰 옷을 사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 되었고 주님으로부터 안약을 사서 영혼에 눈뜬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의 문 두드려주심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생각하고 그리스도인들과는 말도 섞지 않겠다고 내 아집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도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셨고 한때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다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든지 미지근한 상태가 되어서 거기에 함몰되어 있을 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 인생의 문을 두드리고 계셨고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외적인 부유함에 빠져서 정작 내 자신의 내모, 즉 내 속사람이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고 있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 영혼의 문을 두드리고 계셨습니다. 가만히 들어보십시다.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심을 진심으로 수용한다면 우리의 삶과 신앙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성숙할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며 이 땅에서도 영원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삭개오와 같이 병든 이기심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시고 아담과 하와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욕망을 따라서 살 때에도 찾아오셔서 우리 영혼의 문을 노크해 주시고 아브라함과 같이 순종과 불순종의 경계를 넘나들며 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길 때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 인생의 문을 두드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제자들 같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도 못할 때에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서셔서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시고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을 향해 증오의 시선을 보낼 때에도 찾아오셔서 우리 영혼의 문을 큰 소리가 나도록 두드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문 두드려 주심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이후로 주님을 우리 인생의 문 밖에 세워두는 오류를 범하지 않고 우리의 문을 활짝 열어 주님과 먹고 마심으로 주님으로 인해서 부요하고 주님으로 옷입고 주님께서 주시는 안약을 발라 진리에 눈뜨고 이 땅에서도 영원을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